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사랑 고백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예. 아니면 사랑 고백을 받으셨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 고백을 받을 때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 말이 사랑한단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명해 봤으면 또 증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도 모르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실은 오늘 성경에도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말이 써 있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진실함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죠. 대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관계이기에 그렇게 연인들이 할것 같은 그런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하는 걸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잠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좀 서론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잠깐 길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고 또한 고린도 도시의 유명세만큼 가장 풍성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많이 받은 은사만큼 또 무엇도 많았냐?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애증이 참 많은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시의 유명세만큼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고린도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명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그림 첫 번째 그림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부분에 보면은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 그 밑에 동그랗게 돼 있는 데가 있죠? 바로 거기 부분에 보면 고린도라고 써 있는데 고린도는 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씁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무역 도시이자 항구가 고린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밑에 이 펠레포네소스 반도와 뒤에 아테네에 써 있고 그 위에 부분 대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와 맞닿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무역선들이 와서 거기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항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배들이 오기 때문에 뭐가 몰릴까요? 돈이 몰리게 돼요. 돈이 몰리게 되는데 왜 여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 자,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희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저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야 지방 말고 거기를 만약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고린도 지방을 지나지 않아서는 한 바퀴 삥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해변에는 암초도 많았고 풍랑이 많이 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고린도 도시를 통하여서 육로로 배를 싣고 건너가는 게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역선들이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상업도시가 됐고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몰려들고 사람이 몰려드니까 또 몰려든 게 무엇이냐? 우상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은 무역항이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했냐? 항해 안전이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돌아가지도 않고 고린도 지역을 지나쳐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와 각 민족들이 이 항해를 안전하게 기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에 우상들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짓궂어졌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자연스럽게 또 돌아 같이 만연된 게 무엇이냐? 바로 음행이었어요. 음행.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사랑의 여신이라고는 아프로디테,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는 약 천여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바로 음행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행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이 돈도 부유하였고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런 고린도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도시에 선교 여행을 오게 되면서 이 교회, 이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고린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교회 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서의 문제, 무엇을 믿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어떤 윤리와 건덕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자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은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였고, 이후에는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다음에 디도를 통하여 다시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많이 평안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쓴 편지가 어떤 편지냐?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또 배울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저작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였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무엇부터 먼저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번 얘기해서 알아들으면 아주 좋을 텐데 여전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거기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또한 너희가 바울은 인격적으로 또한 사도권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하지만 7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 자신의 복음사역이 진짜다라고 변호를 해요. 또 8절부터 9절까지는 오늘 우리 읽었더니 연보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변호를 하냐? 자신의 사도권에서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와 같은 책이 오늘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무엇에 관한 얘기냐? 바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연보에 대해서 하는 교회의 대상은 어디 교회라고 했죠? 예, 고린도 교회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이야기했을까? 또한 이 연보를 이야기함으로 바울은 어떠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 오늘 이러한 의구심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오늘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살펴볼까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얘기하면서 먼저 직접적인 연보를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까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 지도가 생각난지 모르겠어요. 밑에 지역에 아가야 지역이 있었고 그 위에 뭐가 있었죠? 예, 마게도냐 지역이 있었죠. 바로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라는 건 어떤 특정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알리고자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있는 마게도냐 교회인데 어떤 연보를 했다고 말하죠?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시련과 가난이 있다면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되고 연보를 받아야 될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에 참여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1절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해요. 즉, 이들이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연보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연보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있는 교회였어요. 가난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으니까 극심한 고난, 환난, 시련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덮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이 그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임했노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그겁니다. 나의 시련이 없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지만 나와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심령 가운데 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삼위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그런 모든 인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은혜를 맛본 자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3절과 4절, 이들이 어떤 자세와 모양을 가지고 이 풍성한 연보에 임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 연보에 대해서 힘에 지나도록 무엇하였고 자원하였다고 말을 해요. 또한 4절에 보라고 말하냐, 이 은혜는 연보를 얘기하죠. 이 연보와 성도 섬기는 일에 간절히 먼저 구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간절히 자원하였고 간절히 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은혜가 연보라는 건 알겠는데 성도 섬기는 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성도는 어떤 성도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한 가지 관례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 어떠한 특정 지명이나 수식을 말하지 않는 성도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방 교회가 본 교회이자 모교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의 존중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고 그 섬기는 일에 자신을 간절히 구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도 살펴봤지만 구제를 받아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자신들이 스스로 자원하였고 또한 내가 그들을 섬기겠노라 간절히 소망하였다는 이 마게도냐의 이 헌신의 자세는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그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5절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다고 말하죠?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험난한 시련과 가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이 풍성한 은혜와 연보에 참여하실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은 그들을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은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5절에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것 아까 1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자신의 인생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고난, 내 역경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시선이 고정됨으로 나의 신앙이 주 앞에 복받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연보의 방점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연보의 방점은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연보했다 여기 있지 않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연보에 참여했었던 것은 그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었고 고통과 가난의 환경 속에도 그걸 드림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었노라.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 자신을 주께 드린 자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의 사랑의 진실함의 증거가 매일의 우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거죠. 아니 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얘기하면서 계속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압박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들 뭐 그렇게 가난하고 극심한 시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보했으니까 너희도 빨리 연보해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압박하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관점도 어느 정도는 수긍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답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답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지금 시작했다는 거 이미 시작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언제 시작했다고 말하죠? 이미 1년 전에 이 연보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또한 8장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미 시작되었고 디도를 권하니까 이것을 빨리 진행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어야 하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지지부진했을까요? 아까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렸죠. 고린도교의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되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바울을 공격하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도 가짜고 아마 그 사람 인격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의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증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연보가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총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교회 연보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마게도냐 교회들. 그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게도냐 교회 연보를 어떤 교회 때문에 시작하게 된 줄 아세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화면으로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까 제가 고린도가 어디의 수도라고 했죠? 아가야.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이걸 했노라라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이 연보에 도전을 받아서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이미 했어야 해서 연보를 다 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연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부유함의 은혜를 받았죠. 또한 무엇이 많다고 했어요? 풍성한 은사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은사장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받은 그 은사의 풍성함만큼 이 은혜에도 너희가 동참하라고 이 연보를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마게도냐 연보를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6절부터 7절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 같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많이 누렸던 교회예요. 네가 그만큼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렸다면 이제는 그 연보의 풍성함에 동참함으로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말을 하는데 무엇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너희는 이때까지 이렇게 연보를 진행해 라고 명령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령으로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가 명령으로 말해서 헌금을 율법적으로 지킨다면 그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그 율법에 이들이 매도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또한 뭐라고 말하냐?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이들의 간절함은 누구의 간절함이었죠? 아까? 예, 마게도냐 교회의 간절함처럼 이제는 너희도 그 간절함과 풍성한 부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 받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노라.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했던 이 말씀을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우리 삼위교회 그 교회로 서 있는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으로 주께 받은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에베레스트 등정을 했던, 그러다가 사고로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던 5명의 원정대의 그런 장례식이 있었죠. 정확히 10월 19일 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원정대원들의 그 목숨을 잃은 것을 안타까워했죠. 근데 그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네팔에서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4명의 세르파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5명의 원정대뿐만 아니라 그 원정대를 돕기 위해서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세르파인데, 그 세르파도 같이 올라가서 그 사고사로 4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하나 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히말라야를 간다고 할때 히말라야는 산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이 바로 에베레스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에베레스트 최초에 등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냐면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힐러리, 남자입니다. 힐러리라는 사람이 등정을 해요. 그래서 1953년도에 최초로,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산악인들의 존경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힐러리 경, 바로 자귀를 받아서 어떠한 이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박수도 치고 최초로 정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건 얘기하냐, 시간이 지나서 훗날 내가 에베레스트 등정에 얽힌 하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해요.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었냐, 바로 그 에베레스트산에 등정하기 위해서는 그 힐러리 경도 누가 필요했을까요? 세르파가 필요했겠죠.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과 동행한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힐러리가 텐징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처진 나를 3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즉 세르파인 텐징은 어느 누구보다 그 정상을 먼저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힐러리 경이 오기까지 30분을 기다린 거예요. 아마 거리는 불과 1m, 1~2m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2m는 그냥 단숨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바로 그 고산지대, 높은 고산지대에서 1~2m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리였겠죠. 근데 그 시간을 기다려서 바로 자신이 등정할 때까지 30분을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부터는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에 등장한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도 같이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사람은 힐러리경뿐만 아니라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텐징 노르가이는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은 후에도 이 힐러리 경은 계속해서 세르파의 복지와 교육을 위하여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헌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우정이 평생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은 정말 생과 사를 앞에 두고 끈 하나를 의지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의 전우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우정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생명 공동체가 바로 우리죠.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 새롭게 거듭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나 자신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바울이 그 대답을 이미 얘기해 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이 사랑의 진실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구절을 잘 읽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면서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을. 이것을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유함과 가난하심은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부유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만큼 있겠지, 이런 상대적인 부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 어떠한 부유함이냐? 절대적인 부유함입니다. 창세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먼저 나신 이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부유함이요,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같이 받으셨던 절대적인 부유함의 그 존재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부유함을 가진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바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절대적인 가난함과 낮아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 피조물의 낮아지심까지, 우리 피조물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늘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게도 누구를 위해 그렇게 됐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8장 9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모든 역경과 가난한 절대적인 가난을 무릅쓰신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지? 이 피조물의 알량한 그 무엇으로 성김으로 어떠한 물질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쳤지만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노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또 8장 9절은 어떻게 마무리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되게 내 자신과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낮아지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캠퍼스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가운데는 깨진 관계도 있을 것이고 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인 가정의 문제를 안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다른박질하고 싶지만 가로막혀 있는 듯한 사회의 장벽 때문에 한탄하고 실현 가운데 있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 2000년이 지난 우리 삼위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나의 삶의 관계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주 앞에 빚어져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낮아지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가? 혹 나의 믿음이 지금도 무미건조하고 냉랭하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 나라가 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
소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깨진 나의 모든 관계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극도로 절대적인 가난함과 낮아지심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감으로 쓰임받게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